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호와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천상의 경험을 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서 어렴풋하게 동의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고민하면서 깨달은 대로 그것에 맞춰서 자기 삶을 바꿔가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믿음, 신앙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그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내용은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 이 표현에 기초가 되는 성경의 내용들, 관련이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 많고 또 그 의미도 깊어서 이 내용을 얻는 일, 또 그것을 잘 정리한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일치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하나님 믿으라라는 말씀을 시작되는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한다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내용의 또 하나를 오늘 우리가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오늘 받은 내용, 성령께서 오늘 이해하게 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 속에 정직하게 담아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12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인데요. 이 전체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고 이틀간에 걸쳐서 벌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무화과 나무에 가보니까 실제로 말라있는 일까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가 저주하신 이야기고 그리고 20절부터 26절이 저주하신 대로 그 나무가 말라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 좋은 음식이라고 하지만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햄버거는 두 개의 빵과 그 사이에 고기 패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빵하고 패티를 분리해서 빵만 먹고 햄버거를 먹었다 할 수 없겠죠. 아니면 빵은 버리고 패티만 먹고 햄버거를 먹었다 할 수 없겠죠. 햄버거는 빵과 고기를 다 같이 먹어야 햄버거입니다. 그리고 그게 맛이 진짜 햄버거의 맛이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려면 특히 이제 후반부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를 좀 살펴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여러 번 가르치신 다음에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볼품없는 나귀를 타심으로 자신이 앞으로 할 일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기 있는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꺼리고 피할 자신을 낮출 일임을 보이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주위를 관찰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절에 나타나거든요. 그 사실이 아마 성전에서 뭔가를 보려고 혹은 찾으려고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러보셨거든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이어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밖 베다니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다음날 베다니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신 도중에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인성이 있으시니까 배가 고프십니다. 그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가까이 가서 보셨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가가 기록하기를 지금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어서 그건 그냥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이 듣게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같은 길을 걸어갔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전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일이 생각난 베드로는 예수님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셨던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여서 이게 우회적인 질문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주님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행위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옳지 않아 보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일의 뜻을 물었을 때 곧바로 이러저러하다라는 또 논리적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곧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가르치신 것도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시기 전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언가를 찾으셨던 일과 또 저주하신 후에 오늘 이 빵 사이에 있는 패티처럼 있는 일, 곧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행하신 특별한 일을 좀 종합하면, 그것을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다가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그날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시니까, 우리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죠. 성전에 가시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방인들도 오고 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을 텐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수백만 명으로 불어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에서 거하는 것처럼, 이동하니까 장막이 텐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텐트가 집인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집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죠. 그리고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 뭐죠? 소, 양, 돼지. 돼지는 아닙니다. 소, 양, 비둘기. 이렇게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피 흘리는 짐승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당연히 이제 장막이 필요 없고 텐트가 필요 없고 집을 짓지 않겠어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도 이제는 집으로서, 건물로서 짓도록 명하셨고, 그것이 이제 바로 성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도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넓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흩어져 살잖아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이 장막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그것도 넓긴 하지만 비교적 한 공간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성막으로 나오는 일이, 그러니까 예물을 들고 짐승을 끌고 나오는 일이 비교적 쉬웠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 그 넓은 땅에 이제 집을 짓고 정착하고 살았단 말이죠.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온 일은, 특히 재물을 들고 나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4장 24절 이하 같은 말씀 가운데서 돈을 가지고 와서, 예물 직접 가지 어려우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근처에서 예물을 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멀리서 온 예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예물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이때쯤 되면, 그러니까 모세 때로부터 수백 년, 뭐 천 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디아스포라, 흩어졌어요. 망하면서 흩어지고 망하면서 흩어지는 일이 반복되어서 외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더욱 예물을 들고 오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전 주변에서 예물을 사고 파는 그 일이 일반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시장처럼 아주 고정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왜 이렇게 장사를 하면, 돈을 벌고자 하면 항상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원래 좋은 일이, 그러니까 예배자가 하나님 만나고자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이 그 목적과 좋은 의도에서 벗어나서 그저 돈 버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 자리에서 장사하려면 성전의 책임자들인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줘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탐욕에 취해서 더 많은 뒷돈을 요구하고 당연히 재물의 가격은 올라가거나 혹은 재물의 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사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싸게 사려고 하겠죠. 그죠? 그리고 파는 사람은 더 비싸게 팔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정하는 데만 마음이 기울어진 것입니다. 흠없는 대속 재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을 대가로서의 이 희생 재물, 그들의 그것의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한 하나님의 뜻, 이 뜻은 사라져 버렸고 이제 성전 주변은 말 그대로 그냥 시장 바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준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서 물건을 나르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권위 있는 행동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크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이러한 흐름대로 집중해서 읽으면 누구나 예수님께서 전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일과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에게 크게 성을 내신 일이 서로 깊게 얽혀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저주대로 마르게 만드셔서 이 열매 없는 나무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뜻이죠. 성전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되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간구해야 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러니까 내가 나아갈 만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나아갈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은 성막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했고 그분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물, 대속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지나도 오늘날 첨단 과학이 저 우주 먼 끝을 바라보고 또 물질의 가장 작은 곳까지를 침투하여서 그것을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이 처한 비참한 문제입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비참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폭넓게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족이 있는 것도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 것도 내 할 일이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데 성경을 따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를 수 없는 죄의 대가 그들이 이룰 수 없는 온전한 의로움은 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온전한 존재로 말미암아 이게 희생제물이 뜻하는 바잖아요. 다른 온전한 제물의 희생 그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당한 죄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얻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성막은 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또 성전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구원 계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100가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를 너무나 분명하게 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성막 시대를 지나서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을 완성했던 솔로몬이 이를 기뻐하며 했던 기도의 내용에서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30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의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이며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복의 핵심도 죄사함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성막을 이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지식, 또 그것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 그 터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아시죠?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그 유래가 나타나는데 다윗이 교만한 인구 조사를 하여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의 형벌로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죠. 깊이 회개했죠. 백성을 더 이상 치지 말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아 용서하시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보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다윗은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희생제물을 드렸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이 제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셔서 칼에 칼집을 꽂게 하셨습니다. 진노를 거두신 것이죠. 바로 이 자리, 아리우나 타작마당 이 자리에, 이 용서의 자리에, 죄를 사하여 주신 이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주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더욱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보죠. 이사야 56장 6절입니다. 56장 6절부터 7절. 이사야 56장 6절부터 7절 이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와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곧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 널리 주어질 것인데 이제 성전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고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자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표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이사야의 수백 년 전 예언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놓여지는 일, 희생제물이 피를 흘리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자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피 흘림으로 치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그 일이 바로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은혜 받을 자들의 새로움을 자신의 온전함으로 이루실 그 일도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뜻 전체를 안다고 한다면 성전, 성막으로 시작해서 성전까지 이어지는 그것과 연관되는 말씀과 그것이 담겨 있는 모든 상징들, 이것을 종합적으로 안다고 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발견하고자 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뜻을 사실은 말하신 자, 또 이루실 자로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발견하고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전체에, 또 복음서 전체에 많은 예가 있지만 바로 앞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바디메오라고 한 인물만 들어도 그것이 어떤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 벌써 꽤 시간이 됐네요.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바디메오는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맞지 않게 맹인이고 거지로서 길에 나앉은, 사회와 과정으로부터 버림받은 비참한 자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을 지나가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하라 말려도 끝까지 그 간청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간청은 그러니까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난함을, 육적인 가난함을 좀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라고 간청한 것은 자신의 비참함이 그냥 육적인 가난이나 어떤 장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자신의 진정한 장애이고 가난함이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참 메시아, 참 재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아는 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이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그 구원을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구원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었고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간청했던 이유예요. 그만두라는 사람들 여러 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간청을 멈추지 않은 이유입니다. 기도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름에 걸맞는 진정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존귀한 자는 어떤 자인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진정한 존귀함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진정으로 존귀한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 같은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그는 여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러한 자가 그냥 인간적인 어떤 합리성을 보면 가장 많아야 할 곳이 어디냐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 뭐 요즘은 없지만 저는 그런 세대인데, 또 이제 나이차가 드러나는데, 저는 대학 입학할 때 그 그러니까 합격했다는 것을 방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번호가 있고 이름이, 번호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번호랑 막 비교해봐서 합격하면 막 기뻐하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한데요. 어떤 사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은 그 정보가 있는 곳이에요. 그죠?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믿는 자가 가장 많이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에 의식이 있고요. 성전에 성물들이 있고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고요. 그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뜻밖에도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이 성전에는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은 잠시. 그 환영한 자들도 맥락상 보면 그 바디메오처럼 죄사함을 간청하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믿음을 따라서 죄사함을 간청했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어쩌면 세속적인 왕으로서 그런 외적인 힘이 있는 어떤 그 능력 있는 자로서 예수님을 환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작 그곳에 가보시니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예수님 찾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형편을 알리시고자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이죠. 이는 단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같은 서기관들 같은 지도자들 혹은 장사하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거든요. 사실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이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 사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핵심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오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주요한 인물들이 성전에 있었고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 무대였거든요. 근데 바로 이러한 곳에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었어요. 이에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담겨있는, 그 표현에 담겨있는 내용의 일치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내용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어렴풋하게 어설프게 존재하신다, 계시는 것 같다. 이 정도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표현에 사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구원의 계획,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 아는 것, 그것이 또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이사야 예언에 봤을 때 여호와께 연합하는 이방인들, 이 말은 참으로 범상치 않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는 이방인. 그럼 구약의 여호와가 성부가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성어이긴 합니다만 그 본문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어느 위격을 특정하지 않는 한 삼위 하나님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사야 예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명백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되었건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합, 사실상의 하나됨, 그러한 이방인들을 예언하고 있고 성전이 바로 그러한 이들을 가리키는 표지임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이 자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사한 자를 내어주시는 일이 아마도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 사역 초반부에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 일이 있었을 때 성전을 자신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므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존재한다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인, 이 표지는 그것은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금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날아가면 갈 수 있는 예루살렘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늘 말씀의 맥락대로 진정으로 믿는 여러분께 성전은 존재합니다. 교회가 이 믿음을 놓치면 언제나 오늘 본문에서 책망받는, 저주받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지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려 하면 반드시 될 것이다 하고 그것을 믿으라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이 산이 정확하게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저주받아서 메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이 시온산이 뽑혀서 바다로 던져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 일처럼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은 로마서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가 동일한 부름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이 믿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엉뚱한 일을 할 때, 세속사회가 되어갈 때 동일한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의 교훈의 마지막에 있는 우리 주기도에서도 주님께서 알려주신 내용과 동일한, 그러니까 사람을 용서하는 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는 그 일을 가르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잘 분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편하게 살까? 어떻게 나는 사람들의 부림을 당하지 않고 사람들을 부릴까? 어떻게 하면 난 육신이 쾌락을 사는 동안 육신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힘든 일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까? 이런 문제로만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의 믿는 자의 삶은 어디에 관심이 가느냐면 용서하는 일에 관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용서하길 원하시며 내가 받은 그 용서와 같이 다른 이들이 얼마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을 때 나의 용서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용서를 하고 있는 이 용서가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의지한 이 용서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진정을 하느님을 아는 자들은 뭐 돈 버는 일,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에도 성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따라서 자기 삶을 뜯어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러한 내용으로 점점 함께 나아갈 때, 일치되어 갈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점차 힘을 잃고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지만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어떤 종교적 행위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하지만 장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세속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사랑하는 현장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셨던 하나님을 믿는 자, 참으로 믿는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않았던 그 형편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저주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로서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걸었던 이런 악한 길을 또한 걸어가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장교 온 교우들이 믿음의 일치를 이루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주신 이 내용을 자기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 정직하게 집어넣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주요한 관점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자 하고 회개하고 또한 용서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담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현장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